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음악 비평가이신 문학수 기자님, 그리고 책방 옆집 여자 남정미 씨와 함께 낭만시대 클래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낭만시대 음악의 조건 중에 두 가지, 낭만의 핵심은 방랑이라고 하셨었죠. 방랑과 피아노를 살펴봤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낭만시대 음악가라면 피아노를 잘 치는 방랑자쯤은 되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저는 쉽게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 세 번째 낭만의 조건을 붙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우 씨?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예.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뭔가 사연 있어 예, 예. 느껴져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왜 그러세요?
이거 진짜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음악가하고 그 음악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낭만의 조건 하면 사랑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음악가들도 사랑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 정말 스캔들도 대단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그 고전주의 음악가들은 이제 스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에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이 고전과 낭만의 접점에 존재하는 음악가니까 베토벤은 뭐 이 귀족의 딸들을 많이 좋아했죠.
네.
예, 아주 좀 원사이드한 사랑을 많이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죠. 다 네. 이렇게 베토벤이 이제 그 자기는 그 평민이었지만 이 귀족 집안의 딸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이제 슈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들한테 아주 인기가 없었습니다. 슈베르트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네.
1m 50이 겨우 넘는 아주 작은 키. 1m 52였습니다.
네.
키가 작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뭐 조건이 제가 봐도 너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돈 없죠.
네.
키가 작죠. 그다음에 음악가로서 그 굉장히 그 어려웠죠. 이런 저런 조건들로
몸도
해서
몸도 많이 아프지 않았었나요?
많이 아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생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20대 때 이미 머리가 홀랑 다 빠져버리고 이런 그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 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왜 여성에 대한 동경이 왜 없겠습니까?
네.
슈베르트는 여성 뭐 이런 사랑 이런 거에서마저 이제 소외됐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낭만주의 음악가들 중에서도 뭐 굉장히 유명한 러브 스토리를 남겨놓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베를리오즈 뭐 그랬고요.
네.
베를리오즈 유명한 스토리 있죠. 또 쇼팽과 조르주 상드. 그것도 뭐 굉장히 유명한 음악사의 그 이 러브 스토리로 남아 있고.
그 조르주 상드가 그러니까 필명이 작가였죠.
필명이죠.
여섯 살 그 연상이었고.
네.
중요합니다. 연상.
네, 그렇죠. 당대 페미니스트였죠.
네.
조르주 상드는
네.
그 원래는 이제 한번 이혼을 했던 여성이고
네, 네.
원래는 이제 그 어떤 지방 귀족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그게 참 문제죠. 그 이 사랑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그 뭐 집안끼리의 약속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뭐 계약 관계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이제 그 거기 그 지방 귀족의 아내로 이렇게 지방 영주의 아내로 살다가 그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이 조르주 상드의 그 일기나 서간문 같은 게 번역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돼서 출간들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그런 삶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파리로 그러니까 남편과 헤어지고 그 남편과 헤어지고 파리로 들어선 게 1831년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쇼팽도 이 해에 폴란드 출신의 쇼팽도 이제 파리로 1831년에 같은 해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조르주 상드 시대만 해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예술 분야에서 뭐 그 음악 작곡하는 거, 그다음에 소설 쓰는 거 이 정도 뭐 그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세계적인 대학들이 뭐 이렇게 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대학에서도 여성들 찾기가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조르주 상드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시대적 한계에 굉장히 이렇게 그 이 저항하는 태도 같은 걸 좀 보여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네.
이 상드는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조르주 상들을 지금 뭐 당대 그 문호였던 예를 들어서 빅토르 위고라든가 낭만주의 시대의 그 대작가였던 혹은 이제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또 저 영국의 뭐 찰스 디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폄훼하죠. 더 이렇게 그 좀 뭔가 수준이 더 낮은 작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시대에는 1830년대 40년대는 조르주 상대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 제일 원고료 많이 받던 작가였어요. 예. 조르주 상드가 굉장했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쇼팽과 조르주 상드 이 커플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 마리다구 백작 부인이 그 리스트의 연인이었는데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작은 파티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쇼팽과 이제 그 조르주 상드가 처음 만나는 거죠. 근데 쇼팽은 이제 조르주 상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친구에게 보낸 글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남장을 하고 다녔으니까 조르주 상드는 남장을 했고 이 시가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었고 그 이름도 조르주는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루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이름도 아예 남자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당대의 그 유명한 남자들이 조르주 상드를 좀 이렇게 건방지고 좀 뭐 괴팍하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게들 많이 봤었죠. 그 쇼팽도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다라고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사실 남녀가 만나서 반하는 시간은 아주 짧잖아요. 순식간에 반하잖아요. 그쵸. 처음 볼 때. 보고 이거 사실은 뭐 몇 초 안에 반한다는 말도 있대요. 근데 첫인상에 사실은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쇼팽이 친구한테 조르주 상드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남장을 하고 다니는 괴팍한 여자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낸 글이 쇼팽의 진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아마 두 남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 대해서 좀 관심과 이렇게 끌림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그 이어졌던 그 두 사람의 그 오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또 책 속에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부분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 첫 인상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이 조르주 상드가 모성애적인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모성애적인 어떤 연애 관계였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 굉장히 어머니 같은 여인이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이 약간의 선입견일 수 있는데요. 왜 클래식 연주자들이 뭐 워낙 기질적으로 보통 이제 예민한 성격이기도
예민하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사회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또 필요한 어떤 여인의 상이 조금 모성애를 100분 발휘해서 좀 어머니 같은 여인을 더 필요로 하지 않나.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쇼팽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또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항상 이 사람은 향수병을 앓았잖아요.
외로움 때문에.
근데 향수병의 핵심에는 그리운 어머니가 있는 거잖아요. 항상.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나와서 고향을 그리워할 때는 사실 그 핵심이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쌍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쇼팽은 쌍드와 그렇게 모성애적인 사랑, 쌍드에게서 그걸 원했던 것 같고, 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베를리오즈 같은 경우에는 그 스미스슨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연극 배우였거든요. 그 굉장히 유명했던 연극 배우였는데, 그 베를리오즈는 또 그 모성애적인 사랑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집착적인 사랑의 한 표본이었죠. 그 아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자가 그 쉼 없이 따라다니고 편지 보내고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스토킹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에 성공을 했지만 그 행복하기 어려운 결혼이죠. 나중에 또 파경을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근데 또 그와는 다르게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던
리스트.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여성 리스트를 작성해도 될 만큼 리스트 씨는 굉장히 많은 여성을 사랑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근데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 나온 거 보면 다들 좀 못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우리의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리스트가 당대에 엄청난 인기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연주회가 끝나면 사방에서 꽃다발이 그렇게 넘쳐날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인데 근데 이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랑도 아주 뜨겁게 했었고 네, 정작 네. 결혼도 안 하고 나중에는 네, 네. 종교에 귀의해서 신부가
뭐 결혼을 됐었던. 하기는 해요. 리스트는.
아 그런가요? 네.
네. 마리다고 백작 부인이라는 어떤 그 이제 유부녀가 아. 이혼을 하고 나중에 리스트하고 결혼을 하죠. 예. 거기서 이제 아이도 낳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리스트는 이제 당대의 그 유럽 여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남자, 그 오늘날로 치면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뭐라고 좀 비유가 좀 약간 좀 뭐 저 음악가는 아니지만 장동건
네.
그런 장동건 그런 이제 그 유럽 문화계의 스타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리스트가 연주회장에서 연주를 끝내면은 그 이 부인들이 네. 하얀 손수건을 막 던지고 아. 뭐 환호를 지르고. 아주 뭐 난리였다고 이제
아까 슈베르트에 네. 대한 설명 잠깐 하시면서 네. 뭐 그때도 미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뭐
네,
헌칠하고 네, 뭔가 남성미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뭐 저는 그때 사실 리스트를 1위에 두진 않았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까다롭네요.
근데 저는 제 1순위는 누구였냐면요. 쇼팽이었어요.
아, 쇼팽이요?
네, 쇼팽과 슈베르트, 뭐 브람스, 리스트 그리고 뭐 슈만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머리카락만 있으면 맨델스존
아, 맨델스존은 네, 그건 잘 봤어요. 맨델스존은 아, 예. 정말 잘생긴 꽃미남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너무 일찍 늙어버렸어요.
아, 네.
그 어린 시절의 맨델스존은 네. 정말 그 여자처럼 예쁘게 생긴 그런 그 미남이었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쇼팽에다 한 표를 던지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건 아마 그 쇼팽의 초상화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들라크루아가 그린 쇼팽의 초상화를 보면은
네.
그 이그릭을 타는 눈과 그 오똑한 콧날과 그 뭐 굉장히 그
매력적이요.
눈빛도 형형하고
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들라크루아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들라크루아가 리얼리스트가 아니다라는 네. 걸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친구인 쇼팽을 네. 실제보다 훨씬 더 이렇게 멋지게 묘사해준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럼 여성 편력이 아주 심했던 그러나 피아노에 있어서만큼은 기교가 아주 화려했고 엄청나게 뛰어난 연주자였던 피아노의 황제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리스트에 대해서?
뭐 당대 유럽에서 가장 그 테크닉이 뛰어났고
네.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런 리스트에 세계의 녹턴 중 3번 사랑의 꿈 오늘은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 연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음악에 그 사랑스러움이 가득 묻어있지 않나요?
제 옆에다 대고
예.
사랑해 이렇게 쳐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 진짜 이 낭만의 네. 조건은 우리가 처음에 방랑과 피아노 그리고 이게 사랑, 이 열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사랑 이야기의 대표적인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스트의 세계 네. 녹턴 중 3번 사랑의 꿈 백혜선 씨,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글쎄 낭만의 조건들 19세기 낭만 시대의 특징들 지금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조건이랄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뭐 사랑, 방랑, 때로는 방랑이 필요하기도 하고
열애 막.
네. 그다음은 열정 뭐 우울 이런 걸까요?
그렇죠. 그 이 낭만주의 음악가들은 특히
예.
다른 시대의 음악가들보다도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었고 그 이 열정이 없다면 창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열정이라는 것은 그 항상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제 열정을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패션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네.
같은 단어인데.
그렇죠.
그래서 열정의 동전의 그 뒷면에는 항상 우울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음악가나 난 그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쇼팽 리스트도 있었을 것이고 뭐 슈베르트 뭐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아까 그런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친구들한테는 재잘재잘 떠들다가 혼자 있을 땐 또 외로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네.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열정과 우울이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 사람이 가장 그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음악가는 아무래도 슈만인 것 같아요.
네. 네.
슈만 근데 보니까 약간 그 좀 아저씨가 지물포 아저씨같이 후덕하니. 네. 네. 근데 이분이 되게 이제
실제로 후덕한 사람이
예민한 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굉장히 뭐 그 실제로는 문학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가족들이 엄청 예술가집안이네요.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슈만의 아버지가 그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슈만은 어릴 때 아주 조그마할 때부터 그 아버지 옆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이 문학 작품을 많이 접했어요.
네.
그래서 슈만이 어릴 때 하이네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하이네는 저 슈만 세대보다도 한 열 서너 살 정도 이렇게 많은 세대인데
네.
이 슈만이 하이네 시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스무 살이 됐을 때 하이네를 만나러 디셀도르프에 혼자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만나잖아요.
예. 네,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그런데 슈만은 뭐 당대 그 낭만주의 문학가들이 다들 보면은 그 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또 철학적인 조예도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슈만은 아주 문학적인 조예가 깊었던 그 그런 음악가였고
그런 감수성이 예. 뭐 문학적이든 음악적이든 예, 너무 예. 풍부했기 때문에 그 극단적으로 그렇죠. 열정과 네. 우울을 오간 네. 대표적인 음악가인
예,
건가요?
이 슈만은 이제 그 이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연주는 나중에 이제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이제 못 하게 됐는데
네. 네.
슈만의 그 이 우울 또 이 조울이라고 하죠.
네.
그 이렇게 그 조증일 때와 울증일 때 어떤 그 이 극단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은 그 슈만이 쓴 글에도 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 슈만은 이제 그 음악을 작곡하면서 이제 음악 비평가로도 또 당시에 활약을 했었는데 그 슈만이 쓴 글에 보면은 그 이렇게 어떤 그 화자를 등장시켜서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글을 쓰는 방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슈만이 글을 쓴 거예요.
네.
되게 비평가들은 1인칭 신접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슈만은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인물이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 독창적이죠.
네.
그래도. 근데 그 슈만이 만들어냈던 자기 글 속의 인물 중에 오이제비우스하고
네.
플로레스탄이 있어요. 이 두 인물이 다 이 슈만의 필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슈만이 그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자기 글 속에서. 오이제비우스라는 것은 이제 그 명상적이고 우울하고 또 이렇게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내향적인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로레스탄이라는 것은 이제 열정이 많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캐릭터.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을 다 갖고 있다.
네.
아, 이런 그 언급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개의 굉장히 상반된 하나는 조적인 캐릭터고
네.
하나는 울적인 캐릭터를 자기 필명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이런 조울증적인 증상이 네. 왜 무엇 때문에 그랬던지.
일단 좀 가족력도 좀 있어요.
가족력.
슈만이 그 아까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예.
슈만 아버지가 이제 거의 평생 동안 이렇게 그 신경쇠약에 시달렸던 양반이고 그 슈만의 그 바로 손 위에 누나 에밀리에는 슈만이 16살 때 에밀리에는 그 정신병으로 자살을 해요. 그런 가족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슈만도 23살 때부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이 클라라하고 결혼한 다음에 뭐 라인강에 투신도 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슈만은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 이 삶을 마감하게 되죠.
진짜 클라라 얘기가 나오는데 슈만 하면 네. 클라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예.
진짜 이런 이 정신병력 증상을 그 클라라의 아버지 비크가 아마 눈치를 채 얼마나 예. 결혼을 반대했었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겠어요.
재판까지 해가지고 예. 결국엔 클라라가 시집을
예.
가잖아요.
예.
아, 저 같으면 아,
그 아버지는 좀 속이 상했을
예,
거예요.
속이 좀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클라라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 이 정신병적 증상도 있는데다가 또 슈만이 이제 손가락을 다쳐서
예.
더 이상 이제 피아니스트로 원래는 이제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였잖아요.
네.
슈만이.
네.
근데 이제 피아니스트로 대성하기도 틀렸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감으로 마뜩치 않았겠죠.
예. 또 그런 상황에서
엮으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또 멀리 저만치서
네.
그 여인을
네.
사랑하던
아주 사랑하고 흠모하던 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브람스.
네.
코수염밖에 네. 생각 안 해요. 브람스 하면.
브람스가 청년 때 정말 잘생겼었어요.
아,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이 브람스 하면 떠오르는 이렇게 배 뚝 나오고 예, 이렇게 예, 머리 막 산발하고 예, 예. 수염 이렇게 그리고 뚱뚱하고 이건 나중에 이제 늙어서 맥주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고 청년 시절에는 정말 핸섬했죠.
이 브람스도 책에 보면 상당히 그 많이 예, 언급돼 예, 있는데 예. 뭐 상당히 뭐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브람스를
저도
특별히.
좋아해요.
예, 네, 저도 어떤 좋아하고. 이유가 있으세요?
예, 브람스 음악은 이제 그 일단 음악이 좀 두툼해요.
예.
음악이 좀 두툼하고 제가 이제 저의 책에서 항상 그 지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브람스라는 사람, 이 북독일 사람이잖아요.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함부르크라는 데가 굉장히 음습한 항구 도시예요.
네.
구름 낀 날이 대부분이고 그 습도가 좀 높고 그다음에 기온은 좀 낮고 이런 음습한 도시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브람스의 아버지인 야코프 브람스라는 사람이 이 연주자였는데
네.
유명한 연주자가 아니고 우리 연주자 하면 굉장히 뭐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정말 가난한 연주자.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삼류 연주자였어요.
네.
콘트라베이스하고 호른을 연주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품앗이 연주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던 집이었는데 또 이제 그 브람스의 아버지가 결혼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그 하숙하던 집에 딸하고 결혼을 한 건데
네.
그 브람스의 어머니가 그 하숙집 딸이 나중에 예. 브람스 어머니가 되죠.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브람스의 아버지보다 17살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나이가 많은 여인하고 결혼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그 다리를 심하게 절었던 장애인이었어요. 그 제가 이제 왜 브람스의 아버지 야코프가 하숙집 딸 자기보다 17살 많은 장애인 여성과 결혼을 했을까 그 이유를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정말 많은 문헌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어디서도 그 이유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도 궁금한데.
사랑의 힘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맞아. 않을까요?
뭔가 현실적으로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그다지 사이도 안 좋았고. 그래서 브람스가 이런 환경 속에서 컸어요.
네.
가난한 집, 장애인 어머니, 그리고 자기도 13살 때부터 술집에 가서 이렇게 집안이 어려우니까 피아노 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람스 음악의 어떤 특징들이, 캐릭터들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 브람스 음악이 좀 우울하잖아요.
네.
우울하고 음악적 텍스처가 좀 이렇게 두툼하고 이게 북독일적인
비장한 것도
그렇죠. 있어요. 비장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브람스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 중저음이 강조돼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아버지가 이 콘트라베이스라는 저음 현악기 연주자였던 것과 어떤 그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네.
브람스의 그 관현악에서 호른 연주가 자주 나오는데 아주 아름다운 선율 연주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호른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 몸 안에 있다가 나중에 작곡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람스 음악에는 그런 그 이 브람스의 어떤 태생적인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음악을 브람스가 네. 남겨놨어요.
자, 그런 브람스를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음악을 듣고
네.
가죠. 어떤 곡으로 함께 할까요?
브람스 교향곡을 네 곡을 썼잖아요.
네.
네 곡을 썼는데 이 그중에서 이제 그 이 교향곡 1번의 그 첫 번째 교향곡이죠.
예.
1번의 그 마지막 악장 4악장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호른 선율이
네.
나와요. 호른 선율이 그 약간 알프스풍의 느낌으로 이렇게 호른 선율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네.
호른 선율의 주제가 이제 목관 악기들이 이제 처음에 호른이 연주하고 그다음에 파곳, 바순 이런 악기들이 차례로 플루트 나오고 그러면서 그 선율을 이제 다른 악기들도 받아서 연주를 하다가 그 호른의 주제가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아주 그 칸타빌레한 따라라라라라 하는 약간 좀 노래 같은
네.
이런 그 현악기 선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브람스의 캐릭터를 떠올리시면서
네.
들어보시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오늘 뭐 들으실 연주는 그 이 마렉 야노프스키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나라에도 다녀갔던 지휘자인데 한 80쯤 되신 노장 지휘자시죠.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하고 같이 내한을 하셨는데
네.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음반은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이 마렉 야노프스키가 지휘한 음반입니다. 그 브람스 1번의 4악장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사실 이 곡이 16분 이상 네. 되는 곡이죠.
그렇죠. 네. 16분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너무 길어서 네. 저희가 죄송하지만 다 들려드리지 못하고 중간까지만 들려드렸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중 4악장이었습니다. 아,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음악 비평가이신 문학수 기자님 그리고 남정미 씨와 함께 인문학의 시선으로 낭만시대 클래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면서 더 깊이 이 시대의 음악들과 또 작곡가들의 삶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낭만주의 클래식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돌베개에서 나온 문학수 기자님의 책 더 클래식 둘 슈베르트에서 브람스까지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본 음악가들이 사실 그 대부분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이죠. 네, 네, 네. 그 위대한 음악가들 중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출신이 꽤 많은데
맞아요.
언제부터 유럽 음악의 이렇게 중심지가 된 걸까요?
이게 이제 고전 시대부터죠.
고전부터.
예, 바로크 예. 시절.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크 시절의 독일 음악가로는 바흐를 생각하는데,
네.
그 바로크 시대 유럽에서 음악적 종주국은 이제 독일이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 쪽이었죠. 이탈리아 이제 비발디로 그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 바로크 시절에는 이탈리아가 어떤 음악적 헤게모니가 좀 강한 나라였고,
네.
그러다 이제 독일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고전주의라는 게 사실은 독일의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하는 음악가가 하이든,
네.
또 모차르트 베토벤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지역적으로는 다 오스트리아 빈의 음악가들이었죠. 그래서 이 고전주의라는 게 이제 빈에서 완성이 됐고 서양 음악사에서 이 고전주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어지는 낭만주의도 역시 그 이 오스트리아와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이고요.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말하자면은 이 독일 오스트리아적인 음악 또 네. 어떻게 보면 베토벤적인 음악 이 영향권 안에 있다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로소 이제 어떤 프랑스적인 음악적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이제 드뷔시에 이르러서인데
네.
드뷔시만 해도 벌써 이제 1800년대 이렇게 그 중후반으로 넘어가야 되는 음악가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 독일 오스트리아 음악이 그 굉장히 그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유럽 음악의 네네. 중심지가 됐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쪽 그 음악가들의 부상과 또 낭만 시대와의 연관성. 네네. 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낭만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이제 음악보다는 먼저 이제 문학에서 태동됐던 어떤 그 예술적 사조였고요.
네.
역시 이제 독일 문학에서 뭐 괴테라는 유명한 문인이 독일 사람이었고 또 슐러 같은 시인들 이런 그 이 소위 낭만주의라는 사조를 이끌었던 그 문학가들이 이제 독일에서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런 그 이 사조가 먼저 문학에서 융성을 하고 이어서 이제 음악에까지 이제 넘어간 걸로 이렇게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독일 외 독일 오스트리아 외의 다른 나라에서 어떤 자국의 정체성을 갖는 음악들이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빨랐던 곳이 러시아였던 것 같은데 러시아는 그 어떤 음악적 개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유럽과는 네. 좀 구분이 되는 네. 러시아적인 네. 음악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19세기 중엽부터 이렇게 러시아적인 음악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이제 음악가가 이제 차이콥스키였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는 이 자국이 내세울 만한 음악가가 낭만 시대에 참 그 안 나타나다가 그 낭만 시대 후반부, 그러니까 후기 낭만 시대로 가서 역시 이제 그 거의 이제 19세기가 끝나갈 무렵쯤이 되는데 이때 드디어 영국에서 그 엘가라는 작곡가가 나온
네.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가령 이제 북유럽으로 북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뭐 핀란드의 시벨리우스라든가 이런 그 음악가들이 나오는데 이런 그 이 영국이나 이런 핀란드에서 나오는 음악가들은 좀 그 이 그때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민족의식이라든가 또는 국민국가라든가 이런 개념과 좀 상관이 있는 네. 그런 음악들을 또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가령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이 애국적인 음악이잖아요. 그런 그 19세 이제 낭만주의 시대 후반부로 가면은 그렇게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동유럽이나
말하자면
북유럽
예 그쪽도 마찬가지죠. 예. 동유럽, 북유럽 이런 데서 이제 그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어떤 그 자국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음악들이 이제 속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 아까 이제 언급을 잠시 차이콥스키 얘기도 네. 해주셨고 또 다시 언급되는 음악가들 뭐 무스로그스키, 네. 스메타나, 드보르자, 그리그 뭐 등등인데 네. 글쎄 우리 좀 뭐 익숙한 그 작곡가들도 있는데 남정민 씨가 가장 호기심 가는 그런 음악가가 있나요?
아무래도 차이콥스키죠.
그렇죠.
그 그리고 저 그 러시아 미녀들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정서랑 되게 비슷한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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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뭐 드라마 주제가로
막 쓰임을 했죠. 그리고 뭐 백만송이 장미 네. 이런 네. 노래 그리고 그 러시아로 유학 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러시아 음악을 들으면 우리나라 그 한이나 이런 정서가, 게 되게 정서가 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몇 번 들어보니까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네. 차이콥스키도 일단 약간 좀 눈빛이 멋있는 작곡가잖아요. 네. 마음에도 들고 음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책에서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향곡 4, 5, 6번만 네, 네. 소개를 하셨어요. 그 교향곡뿐만 아니라 뭐 협주곡, 관현악곡 또 발레 음악, 가곡 네네, 등등 뭐 굉장히 장르가 네, 다양한데 많죠. 그런데 후기 교향곡에만 집중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좀 이 본격적인 장르를 좀 그 쓰려고 했던 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악음악으로서 기악음악으로서 좀 이렇게 본격적인 장르를 책에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발레음악 같은 건 좀 배제를 했죠.
네. 네,
배제를 했고 오페라도 이제 제 책에서는 오페라는 또 별도로 다뤄야 되는 또 하나의 큰 세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페라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콥스키 하면은 이제 한국의 음악 듣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역시 교향곡 4, 5, 6번인데 이게 조금 전에 들으셨던 브람스의 교향곡 이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차이콥스키 교향곡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아까 노래 얘기했잖아요.
예.
이 차이콥스키 교향곡에는 이 선율미가 있는 그 선율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또 스스로 또 이제 그 러시아의 민요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선율들이 굉장히 많고 입으로 따라 부르기 좋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 정서에 이렇게 아시아적 정서 우리 정서에 잘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 교향곡을 이제 4번, 5번, 6번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특징은 굉장히 그 비통한 음악이라는 거죠.
네.
간단하게 말해서
네, 예.
아주 슬프고 비통한 음악.
예. 한이 서린.
예, 그런 한이 서린 음악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네.
예.
네.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유난히 또 차이콥스키 좋아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두어 시간 가까이 지금 네. 낭만의 조건들 뭐 방랑과 피아노, 사랑 그리고 열정과 우울 그리고 또 다양성 뭐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 낭만 시대 음악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 역시 음악이라는 것이 시대의 산물이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그럼요.
깨닫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진짜 인문학적으로 음악을 읽는다는
예,
게
예.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꼭 같이 얘기하죠. 개인의 창조이자 시대의 산물이다.
네.
이걸 그 양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고 그 어떤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예술들이 꼭 있거든요.
네.
있고 그것들이 또 이렇게 만개했다가 또 부정되기도 하고 그것도 부정돼서 또 만개됐던 게 다시 또 부정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술사라는 게 이렇게 흘러오는데
네.
그 우리 뭐 예술사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인간의 역사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들을 때 저는 이제 그 계속 강조하는 게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그 시대와 동떨어진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이 기질이나 내면과 동떨어진 어떤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이렇게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시대에서 창작되었는지 또 어떤 생각과 기질을 가진 음악가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곡을 썼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음악을 들으면은 그 말하자면은 그 컨텍스트라 그러죠.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전후 좌우의 맥락 속에서 그 음악이 훨씬 더 나의 어떤 내면 속으로 이렇게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걸 좀 뭐 이렇게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네. 네. 그 말씀은 네. 이 이야기하고도 또 맥락이 통할 것 같은데 그 이제 클래식 음악과 좀 더
네.
친숙해지고자 하는 사람들 네네. 클래식 음악의 세계를 좋아하려는 분들에게 네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그 세계를 낭만화하라 뭐 이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 노발리스가 한 말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보면서 네네. 낭만주의 시대의 클래식을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좀 촉촉해지셨나요?
예, 그래요.
낭만이 좀 살아났나요?
네, 그리고 리스트는 좀 정말 새로 발견한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그렇죠.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예. 오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좀 그 정리하는 맥락에서 네. 조금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듣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음악하면 어렵, 클래식 음악하면 어렵다라는 네. 생각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듣고 자기 몸으로 부딪혀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직접 들어보면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 이걸 안 들었구나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곡을 자꾸 반복해서
듣는
습관. 이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 뭐 어떤 곡을 함께 들을까요?
네, 오늘 그 뭐 마지막 음악은요. 그 한 10년 전부터 우리 한국 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그 작곡가인 것 같은데 그
네.
구스타프 말러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죠. 오늘 네. 낭만주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낭만주의의 거의 끝 무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후기 낭만 시대를 대표하는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듣겠습니다.
네.
교향곡 5번 교향곡의 네 번째 악장인데요. 아다지에토 아주 그 느릿한 악장인데 선율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이 곡으로 오늘 그 이 마지막 음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문학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네. 해주신 남정민 씨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여러분께 아쉬운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짧았지만 좋은 봄날에 여러분과 좋은 책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EBS 인문학 콘서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기회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혜진이었습니다.